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80년대는 유독 캠퍼스에 데모가 많았습니다. 사법경찰관과 학교를 출퇴근하기도 했습니다. 양지바르고 좋은 목은 사법경찰관들이 다 점거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 어석한 구석에,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캠퍼스 생활을 했습니다. 또 함께 공부하던 학우가 구속된다든지, 또 열심히 있는 선배들이 데모하다가 그냥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어떻게 논리나 이성을 떠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당시에 독재 정권, 그로 인한 고통과 청년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극에 달했죠.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데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학의 낭만도 있지요. 축제다, 또 미팅이다, 서클 활동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환경 자체는 대학생들의 깊은 고민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어떤 하나의 그 정권을 상대로 한 저항감, 그 상처 때문에 분노나 비판적인 의식들이 아주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회의 기득권자들, 모든 사회의 권위자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뜬금없는 그냥 저항감과 분노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조절이 잘안 돼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참 정신적으로 많이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금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대학 선배님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 내가 주님에게서 많이 멀어졌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이전에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이 뻔한 기독교의 진리가 더 이상 뻔하지 않은 거예요.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믿어지고 제 영혼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어요.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한 3, 4년 정도는 그 사랑에 취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조교일을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교회 봉사를 한 7, 8가지를 동시에 할 정도로 거의 사역자 수준으로 자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돌아보면 그 시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섬겼던 그 기쁨과 감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의 그좀 순진하리만큼, 무모하리만큼의 그 감사와 감격, 이렇게 그만큼은 요즘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그냥 교회로 보내지 않으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와 부정적인 비판 의식을 이렇게 마비시켜 버리는, 마취시켜 버리는 그런 경험이 저한테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눈이 먼다 그러죠. 사랑에 마비되고 잠깐 마취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탁월한 은사가 있대, 비판의 은사, 또 시대적인 모순에 대한 분노의 은사, 그걸 계속 대학 시절에 주입받아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술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취 상태에서 한몇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지금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도 그냥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기쁨과 사랑으로 섬겼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처리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조절되어지지 않는 분노와 비판은 결국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들로 많습니다. 그러나 애미기는 성도 없을까요? 또 교회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부분을 본 적이 없을까요? 한국교회의 모순과 연약함을 본 적이 없을까요? 그런 모습에 분노하고 비판하는 의식이 회복되고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과는 다른 것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난 뒤에는 그냥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분노와 비판을 일삼지 않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신중해진 거예요. 좀 더 정교하게 분노하고 좀 더 책임 있게 비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취하고 분노는 버리라, 그게 아닙니다. 분노와 사랑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분노는 사랑을 통하여 조절되어야 되고, 또 사랑은 거룩한 분노가 따라와야, 공의가 따라와야 이기적인 모습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가 클수록 치유하려는 의사의 열정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하는 환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은 더 커져야 되겠죠. 분노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교회의 안일과 부패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지만이, 즉 분노와 사랑이 긴장관계 속에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맨날 열받으세요. 왜요? 이 세상의 불의와 죄와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또 죄 많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분노와 사랑의 균형, 분노와 사랑의 긴장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거하는 거예요. 이 모순 같지만 이 긴장 속에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또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이 사랑의 부분보다는 분노와 폭발하는 비판이 너무 커져 있어요.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조절하는 장치가 깨져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SNS다 해가지고 거친 사람들의 무분별한 분노와 무책임한 비판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청소년 청년들은 더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 나름대로 훈련받았다고 하는, 신앙적인 의식이 있다고 하는, 열심을 내었던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걸 여러 번 권면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내다보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라는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이닥쳐가지고 향유옥합 깨뜨려가지고 노동자 1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굉장히 고가의 그러한 예물입니다. 그거를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왜 이런 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 나눠주지. 제자들이 지금 분개하면서 하고 있는 말은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옳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하고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분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절에 보면 여인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진심을 알아주셨어요.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제자들의 판단과 비난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올바른 것 같은데 주님의 판단,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 제자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진심을 알아주셨어요. 중심을 통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 보면 그 분개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가장 선동적으로 앞장서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합니다. 가롯 유다는 그 향유값 딱 보는 순간 아 저거 얼마짜리 300데나리온짜리 벌써 알아차렸습니다. 대단히 계산이 빠르지요. 거기다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되지. 아주 논리적이고 공의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롯 유다의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평소 때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좀 이렇게 훔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나 봐요. 탐욕이 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롯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은 얼마나 번드르르합니까? 얼마나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도둑놈이랍니다. 욕심이 가득했답니다. 여러분 말로는 못할 것이 없어요. 말로는 원수도 사랑하고 말로는 혼자 다 선교하고 말로는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실은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통찰하시고 중심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가롯 유다,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정신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르게 정확하게 화를 내는 것은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함부로 분노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분노와 비판에는 굉장히 강력한 파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불과 같은 거예요. 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어지고 조절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하면은요 자기를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자신의 압제당하는 민족들을 해방하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나왔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격분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죽였습니다. 분노한 결과 민족을 해방하기는 커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커녕 사람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사울 왕 다윗을 천거하고 다윗이 아주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분노하면서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 왕은 일생 죽을 때까지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그러한 마귀의 마음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니체라고 아주 그 책을 읽어보면, 저도 젊은 시절에 책을 읽어보면 아주 매력적이고 정말 어떤 인간의 어떤 자부심을 자극하는 그런 철학을 써낸 니체 한 번씩 읽어보면 참 그럴싸해요, 그 철학이. 그런데 니체가 무엇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인간은 초인처럼 초월하여 살아야 된다. 그런 니체가 나중에 자기 동생하고 동거에 살다가 미쳐가지고 정신병자로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 분노와 비판에 오염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경건한 순전한 신앙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당시의 교회의 부패상 또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모순을 보면서 격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그가 믿던 하나님까지도 버리고 하나님 대해서까지 분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분노와 비판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마르크스 당시의 사회적인 모순, 자본주의의 모순, 교회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뒤집어엎자
그 새로운 유토피아,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건설하자. 얼마나 매력적이고 젊은이들의 의식 있는 사람들의 피를 들끓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르크스가 그런 분노와 비판에 사로잡히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신학생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 시대적인 교회적인 문제와 모순에 격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립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놓쳐버리니까 신앙조차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한 교회들 다 쓸어 없애버리자, 성도들 다 죽이자,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으로 타당하고 올바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상, 그 말의 배후에 숨어있는 중심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끊임없이 이 사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한평생 그러는 거예요. 참 안 됐잖아요. 다른 거 아름답고 좋은 거 생각할 일도 많은데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사회의 풍조들 때문에 교회 안에도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분노들이 막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가 또 그러한 재료를 제공하잖아요. 뭐 교회의 문제점들, 뭐 목회자의 문제점들, 성도들의 문제점 이런 게 막 드러나니까 옳다구나, 신났다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알았어요. 이분 10년 전에 만나도요, 제가 또 목회자니까 아 목사님 오셨다고 또 잡혀가지고요 앉아놓고 한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합니다. 어떤 고문이요? 분노와 비판의 고문.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거품을 물고 목회자 성도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10년 전에도 그러고요, 5년 전에도 그러고, 또 얼마 전에도 그래요.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걸 몰라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인데요, 그 가족들이요 그분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는지. 예? 뭔가 신앙의 중요한 나사가 하나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의에 갇혀가지고 나만 잘 믿고 온 한국교회 온 세상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저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에 제대로 좀 한번 사로잡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은요, 자기 말고는 온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에서는 분노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렇게 그분이 상처받고 분노하게 된 요인을 제공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그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분노와 사랑, 분노와 비판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작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너무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책임 있는 교회적인 헌신과 섬김과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랜 세월을 그분을 관찰해 본 결과,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책임 있게 감당하기 위한 헌신을 하느냐? 아닙니다. 빙글빙글 교회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빙글빙글 맴도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인적인 신앙의 각성과 그만한 책임을 지는 열심히나?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분들, 오늘 분노하는 제자들과 같은 이런 종류의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칼을 제대로 만들려면 어때요? 그 쇠를 깎아가지고 빨간 불에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드리잖아요. 몇 번을 그렇게 하고 예리하게 깎아내어야 정교한 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연단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처리되어지지 않고 그냥 강철로만 존재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칼로는 자기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을 볼 때마다 그 말들이 옳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옳습니다. 논리적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한 가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작아져 있어요. 그를 바르게 설득하고 그를 바르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분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판을 하시려면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더 커져야 됩니다. 더 긴밀하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속으로 제발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제가 보통은 말리는데, 왜냐? 이분 한번 졸업해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서 한 3, 4년만 목회하고 나면 그런 말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분노한다고 여러분 뭐 교회가 뒤집어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끈질긴 죽음보다 진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은 해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팽개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국민, 좋은 성도,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분노와 비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더 긴밀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노와 비판이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 않냐고, 나 자신을 병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는 사용 못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불로 연단되어지고 자기 부인과 시험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비로소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절되어져서 제대로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러 격분하면서 죽이러 다녔던, 잡아 넣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치심 속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그러나 그는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사랑과 분노가 긴장하고 사랑과 분노가 균형을 이룰 때 그는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불의하고 분노하는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도 조금도 분노할 줄도 모르고 비판할 줄도 모른다면 차라리 그런 분들은 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노와 비판은 잘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보다는 자기 의에 기초한 그저 세상적인 인간적인 분노와 비판이 너무 커져버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오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배치되는,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감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 속에 더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이 여인의 향유옥합 깨뜨려 부은 그 헌신을 그렇게 높게 평가했습니까? 사랑과는 거리가 먼 맹목적이고 건조한 무책임한 분노와 비난을 일삼았던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은 책임지는 사랑, 자신의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사랑의 헌신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한쪽 노만 열심히 졌습니다. 배를 지을 때 한쪽 노만 열심히 지으면 어때요? 배가 뱅글뱅글뱅글 돌잖아요. 분노와 비판이라고 한쪽 노만 계속 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잖아요. 더 그럴 겁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교훈하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쪽 노를 회복하셔서 이 두 노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저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성도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도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비판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향유옥과 깨뜨려 보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무분별하고 급한 마음에 분노하고 비판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힘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혹여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과는 먼 자칫하여 또 마귀의 도구가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